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8.15였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은 일본의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픈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은 꺼림칙하기는 하지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반드시 되새기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아픈 역사죠.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 말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스럽고 아프지만은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픈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주로 세 기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고 자신의 식민지로 삼은 해입니다. 그리고는 1910년대는 총칼로 우리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잃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했죠. 무단정치 그리고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태형을 부활을 시켜서 조선인이라면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잡아놓고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는 이러한 일들도 했었습니다. 교사들은 칼을 차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그 건물이었죠.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키지 않고 보관을 해왔었습니다. 보존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총독부 건물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렸었죠. 그때 우리 국민들 가슴은 시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이 만세운동을 보면서 일본은 그들의 손에 있던 총과 칼보다도 우리 민족의 손에 자유롭게 들려있었던 태극기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정치를 중단하고 문화정치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기만 속이는 정치 시대였죠. 그러다가 세 번째 기간의 1931년에 일본은 드디어 전쟁 미치광이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용을 해서 만주로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1937년도에는 중국 난징으로 쳐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진주만까지 공격을 합니다. 전쟁 물자가 부족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인으로 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어만 사용을 했고 장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황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죠. 민족 말살 정책을 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1938년도에 우리 장로교 합동 측 총회에서 바로 이 신사 참배를 이란 배경 하에서 가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총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총회장과 임원 목사 장로들이 신사에 가서 합동으로 참배를 하게 되죠.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지금도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일을 우리 총회에서 자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은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950년 6월 25일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이 우리나라로 남쪽으로 침략을 해옵니다. 남침이라고 하죠.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은 북침인지 남침인지 개념을 잘 잡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남침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쳐내려온 거죠.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하기까지 3년 정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유사 이래로 참으로 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적은 거의 없었고 늘 우리는 침략만 받으면서 짓눌리고 아파했던 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한이 많은 민족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제강점기에 그 마지막 시대와 6.25를 겪은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치욕의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의 후손들도 주먹을 불끈 쥐고 물론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지만은 사랑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외적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어서서 물리치며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나라 잃은 서러움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격렬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죠. 저도 어렸을 때는 반공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북한의 만행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도 보면서 분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침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국가를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이 국가를 이대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역사를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난리통이었지만은 드림교회 정신인 동운정 교회가 1923년 8월 20일에 기도처소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처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921년도에 동운정에서 김경삼 씨가 예수님을 믿었죠. 지금 대구 제1교회까지 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배당이 너무 머니까 김경삼 성도가 그까지 가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면서 김경삼 성도 집에서 밤에 모여서 성도들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 8월 20일에 남성정교회 지금의 대구 제1교회를 말합니다. 대구 제1교회의 옛날 이름이 남성정교회죠. 그 남성정교회에서 그때 당시 돈으로 200원을 투자를 해서 이곳에 기도소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삼 성도를 그곳에 일꾼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했었죠. 바로 그때가 1923년 8월 20일 그때가 우리 드림교회의 설립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처소로 있다가 드디어 1929년 9월 8일 우리 드림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님인 이만진 목사님을 모시고 당시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23년 8월 20일에 기도처소에서 모임을 시작한 이래로 오늘까지 98년의 세월이 흘렀고 오늘이 바로 9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처음에는 동운정교회, 이름이 동운정교회였고 그 다음에는 봉산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지산동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드림교회로 우리 교회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923년도에 기도처소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사건은 운동이 있었는데요. 조선 물산 장려운동이 그 해에 일어나섰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문화정치 또 기만정치가 진행 중인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일대 담임 이만지 목사님은 대구 3.1운동을 앞에서 주도하시다가 옥살이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금강산에 입산을 해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쫓겨서 온 지도자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을 돌보셨죠. 그러다가 6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만지 목사님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태극기를 손에 쥔 민족의 지도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만진 목사님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태극기를 손에 쥔 민족의 지도자였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만진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력이 약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수많은 선조들이 외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고 피를 흘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이 민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왜 한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다른 민족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여서 아리랑 노래를 하면은 아리랑 아리랑 이 노래만 부르면은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한이 있는 것이고 서러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반만년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짓밟혔던 시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과 비슷하게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이 또 있죠.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민족인데 우리가 보면은 다 잘 되어야 되는데 다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흩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2000년 동안 겪다가 기적적으로 이런 일은 역사 속에 없으면 딱 한 번밖에 없죠.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는데 모여서 민족을 이룬 기가 막힌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었죠. 우리 민족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제2의 선민이라 그렇게 고난을 당해왔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전 세계로 복음을 또 증거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제2의 선민이다.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과 많이 닮아있는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픔과 한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 민족에게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그 많은 아픔을 허락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고난을 주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민족에 대해서는 아픔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람을 낮추시는 거죠.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겸손해야만이 그래야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낮아지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죠.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툭 떨어지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서 어찌 마음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곳이 광야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저는 지금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에 딱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낮아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한참 교만해져 있으면은 만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셔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눈을 뜨고 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셔도 말씀을 전하셔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만나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맞아들였습니까?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면은 그리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고난의 길로 한이 많은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세상에서 명성이 퍼져갈 때에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대신에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스스로 가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계시도 없었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 걸어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낮추고 엎드렸을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만나주셨죠. 이러한 역사들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 궁중에서 왕자로서 마음이 높아져 있던 이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서 정말로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진 이후에 40년간 낮추신 이후에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그제서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길을 그가 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의 길을 광야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사도 바울을 낮추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광야길입니다.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 걸어갔던 그것이 나를 낮추시는 길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고난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신본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좋은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한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 민족을 실어서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신본주의 국가의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논리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낮아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은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천국 시민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는 회개를 말합니다.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죠. 겸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많던 그 과거에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천국에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일 성도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낮추십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낮추셨죠. 그가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들어가시게 된 배경이 그가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궁전에서 왕자로서 높아져 있을 때는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마는 광야 40년 길에서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40년 뒤에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높아져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낮추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낮추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낮추셨죠. 낮아지니까 만나주셨고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가난을 점령해서 신분주의 국가의 좋은 시민이 될 수가 있었죠. 신약에서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추셨습니다. 낮아지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침노하여서 좋은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 위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격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 위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처럼 고난과 아픔과 수모를 많이 겪은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민족은 왜 저러냐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받은 혜택은 많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소련이 있고 좌측으로는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북한도 있죠. 얼마나 불쌍한 민족입니까? 그러나 이 지정학적 위치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 모든 당했던 사건들이 우리 민족을 깨어있게 만들었고 우리 민족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세대가 바로 우리의 조부모였고 우리 부모 세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 낮아질 때로 낮아진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은 다들 사람들이 놀리죠. 늙은이들만 모였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손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이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낮아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아픔들을 겪고 지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복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 복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입니다. 그래서 조부모 세대와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많이 경험을 했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고 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 조부모 세대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해온 세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죠. 광야길, 우리가 직접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서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이죠. 겸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겸손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의 정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우리 조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길을 통해서 낮추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 민족에게 이토록 아픔을 주시면서 우리 민족을 다루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이처럼 아프게 회초리를 드시고 때리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교회에 광야길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낮아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시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모습을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언제 회복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하시겠습니까? 모레 하시겠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